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까지 봤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맑은 가을 햇살과 또 좋은 날을 저에게 주시고 저희가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권사회 모임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의 장중에 사로잡으시고 주님의 뜻에 부합한 귀한 말씀을 올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시며 우리 참석한 모든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며 도전이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저에게는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아마 방학 중에 여러분 교회의 권사님 모임에서 이 교회에서 한 것은 아니고 어느 수련회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강의 이후에 또 우리 권사 회장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오셔서 이제 교회에서 연합회로 모이니까 한번 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학기 중이라서 사실 시간 내기가 참 어려웠고 오늘도 사실 수업이 두 시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인데 뭐 특별한 경우를 위해서 학기 말에 보강 주간이라는 게 한 주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수나 강사가 이렇게 학기 중에 뭐 긴급한 다른 일로 빠지면 보강을 할 수 있는 한 주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보강을 한다 하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남포교회는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뵙지는 아직 않았습니다만은 뭐 점심시간에 뵌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아주 강의 중심의 설교자로 알려지고 계셨고 또 저도 이렇게 지난번에 처음 왔습니다만은 뭐 권사님들이 아주 그 열심으로 참가하시고 또 권사의 모임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목사님께서 이 말씀 강론만 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에 이 재직들이나 권사님들 이런 훈련이라든지 교육도 알차게 시키시는 아주 목회의 귀한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저에게 강의를 부탁할 적에는 우리 목사님 소개하신 바처럼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걸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젯밤까지 제가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 강의안을 들고 오면서도 지금 여러분의 그 권사님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또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어젯밤에 다른 주제로 바꿨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분으로 제가 생각하고요. 기독교 세계관은 직장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좀 더 필요한 말씀이라서 오전에는 영적 각성, 오후에는 하나님의 영광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남포라는 말은 제가 이 교회의 이름을 보니까 아마 그 남서울교회에서 출발하시고 여기 뭐 개포동인가 해가지고 합해서 남포교회를 하는데 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이 강의를 마치고 그 남서울 교회에 계셨던 홍정길 목사님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왔다는 말씀을 한 걸 드리려고 지금 3시 반에 그 미랄 미술관에서 뵙기로 했어요. 제가 요즘 종종 이렇게 만납니다. 만나고 뭐 서로 또 대화하는 것도 많이 있고 해서 뵙기로 했는데, 그런데 또 홈페이지를 보니까 또 램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그러니까 그 이제 남포를 램프로 해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가 아실지 모르겠는데 본래 한시에 남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시라든지 중국의 한시를 보면, 뭐 저는 취미로 또 한시를 읽고 그러는데 남포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쪽 남자의 그 포구할 포자인데 그 뜻은 뭐냐 하면 어느 지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님을 떠나보내는 곳을 남포라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한자로 송군 남포라 그러면은 군은 님인데 님을 남포에서 떠나보낸다. 그래서 이 한문학을 여러분이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남포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장소, 작별하는 장소, 눈물 지으며 손 흔들면서 떠나가는 배를 보면서 작별하는 장소,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한시에 관심 있으면 남포를 한번 찾아보시면 많이 나올 겁니다. 대동강에서 님을 떠나보낼 때도 남포에서 떠나보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영적 각성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정치의 계절입니다. 아마 남포교회도 이 정치에 관계하시는 무슨 그런 위정자나 또는 혹은 정당에 관계하는 분이 아마 이렇게 교회가 크니까 계실 줄 압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마치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마해서 국민들의 관심도 그분들의 말씀이나 또는 움직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대선에 출마하든지 혹은 뭐 시장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에 처음 출마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대개 학자들을 규합을 해서 그들을 통해서 정치나 경제나 뭐 복지나 이런 데서 배우기도 하고 또 서로 토론도 하기 위해서 연구회나 연구소나 혹은 포럼을 만듭니다. 그런데 예전에 정치하던 분들은 요즘 정치하는 분들처럼 연구회나 포럼을 만든 게 아니거나 과거에는 산악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70년대, 80년대 초반을 돌아보면 여전히 이 어떤 독재의 그늘이 우리 한국 사회에 드리웠을 때에 야당을 하는 것은 정말 정치적인 야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뭐 앉아서 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뭐 국가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함께 산행을 하면서 정치적인 야성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디서 모여서 하면 뭐 도청도 당할 뿐 아니라 많은 그 주목을 받기 때문에 아예 사람들의 인적이 드문 깊은 산을 같이 오르면서 서로의 동지에도 든든하게 이렇게 결속시키고 또 산 정상에 올라가면서 그 산 정상에서 한번 정치적 꿈에 대한 기상도 펼치고 또 거기에서 회합을 갖기 위한 산악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도 장로 대통령입니다만은 과거에 우리나라에 또 제가 오늘 온 부산 출신의 장로 대통령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장로 대통령은 민주산악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역시 이 정치적인 동지들을 규합해서 종종 산행을 했습니다. 산을 올라가면서 정치는 산행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것은 어떤 권력의 정상에 올라가는 것으로 치부하고 그 산의 정상에서 하산하는 것은 또는 권력의 정상에 올라서 그것을 향유했다가 다시금 내려오는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학자 가운데서 신앙생활은 산행이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인데, 우리가 그의 신학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산행하는 것 같고 신자는 산행을 하는 산행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산을 오른다고 할 때에 그 산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정치가에게서 그 산은 권력을 상징하는 거지만은 이 신학자에게서 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에 의하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산으로 부지런히 등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을 오르면 제일 처음에는 그 산의 특이한 모양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두 번 오르고 세 번 오르고 자꾸 오르면 처음 보지 못하였던 산의 특이한 형세와 산의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이 우리의 시야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산을 올라가면서 그 산에 대해서 더욱 배우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산을 오르다 보면 맨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이 신학자의 말에 의하면 맨 나중에는 산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예 산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그곳에서 진을 치고 사는 진정한 산사나이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말라야나 많은 히말라야의 고봉을 등반하는 그 고산 등산가들을 보면 정말 몇 달이 멀다 하고 조난 소식이 들려오는 위험한 등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지난주간도 계속 그 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 명예를 위한 것도 무슨 금전을 위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산이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생명의 위험이 아주 큼에도 불구하고 그 산이 좋아서 산에 오르고 아마 가능하다면 그 산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학자에 의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부단히 등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는 그만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서글프고 죄 많고 살기가 힘든 이 세상으로 산 아래로 내려오기를 싫어하고 그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치고 그 안에서 영원히 거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말이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산에 진치고 살고 싶어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산해야 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은 한편으로는 산에 속한 사람이요 한편으로는 산 아래의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입니다. 한편으로는 말씀의 백성이요 한편으로는 세상의 백성입니다. 말씀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우리의 본질을 말한다면 산 아래의 세상은 우리의 실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백성이라는 본질과 현실의 백성이라는 이러한 현존 혹은 실존 사이에서 부단히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산 깊고 골 깊은 곳에서 맑은 물 들이키고 도포자락 흩날리면서 몸 속세를 초월해가 살아가는 그런 불자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도 여기에 들어오니까 바로 아파트촌 안에 여러분의 교회가 있습니다. 불교는 은둔의 방식을 취해온 반면에 기독교는 참례의 방식을 취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불교도 우리를 흉내내가지고 무슨 참불가도 있고 이렇게 차량을 운행하면서 유치원까지도 경영하는 그런 불교의 형태도 있습니다만은 본래 불교라는 것은, 본래 불자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인연을 끊고 출가해가지고 부처의 세계로 귀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간을 가보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불교에 대해서도 사실은 많이 공부했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충남의 수덕사라든지 경주의 불국사나 합천해인사나 무슨 통도사나 송광사나 다 가보십시오. 절 앞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마을은 어떤 데는 조그만 하지만은 뭐 경주 같은 데는 거의 번화가라 할 정도로 한옥으로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절로 들어가는 입구에 그런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절 아래에 있다 해가지고 과거에 사하촌이라 그럽니다. 절 사자에 아래 하자 마을촌 해가지고 사하촌이라 하고 또 그런 마을은 절 때문에 생활하고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고 살기 때문에 절에 붙은 촌이라 해서 기생촌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생촌은 봄철이나 가을날이 되면 봄에 꽃구경, 가을에 단풍구경을 하러 온 많은 여러분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절에 들어가기 전에 식사를 하고 절에 갔다 오고 나서 가물을 즐기고 심지어 여러분 숙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자들이 절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사하촌과 기생촌을 통과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모든 세상에 잡다한 것이 다 모여있는 그 사하촌 인간이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즐기는 때로는 싸우는 그러한 사하촌 기생촌을 지나서 이제는 일주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부처의 세상과 속세를 구분하는 경계가 일주문입니다. 그 왜 일주문이냐 하면 기둥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느 절이라도 가보시면 그 문이 기둥이 네 개 있는 것이 아니라 좌우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번잡한 우리의 어떤 삶이라든지 번뇌와 인연을 전부 다 이 문을 통과하면서 던져버리고 부처에게 일심으로 기유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불자들이 사하촌과 기생촌을 통과해가지고 일주문을 들어서면 그때부터 그들은 속계에서 진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부처의 세상은 진계라 하기 때문에 진계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 진계로 들어가서 거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새벽기도 하듯이 새벽 예불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 하지 않지만은 천주교에서 묵주화를 돌리시지 그들도 묵주화를 돌리면서 번뇌를 떨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절에 있는 풍경이라든지 범종 소리를 들으면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또 나무아미 타불을 외우면서 세상의 모든 번뇌를 끊고 심지어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자녀에 대한 거, 아내에 대한 거, 원한에 대한 거 모든 세상의 환상들을 다 떨쳐버리고 거기에서 지순한 마음으로 부처의 세상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불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런 불교의 은둔의 방식과 달리 산 깊고 골 깊은 곳에 뭐 전원교회가 아닌 이상 기도원이 아닌 이상 수도원이 아닌 이상 세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남포교회처럼 도시 한복판에 서가지고 불교의 불자들은 자기 구원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본래 그들은 세상을 인연을 끊고 자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만 구원 얻으려고 하는 종교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세상에 노출되어 있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교회가 이렇게 다 상가에 있으면서 공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속에서 이 지역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그런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나의 구원도 중요하고 그들의 구원도 중요시 여깁니다. 내 아픔만 아픔이 아니라 그들도 그들의 아픔도 내 아픔이 되고 그들의 눈물도 내 눈물이 되면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하시는 거 보시면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정말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걸 보고 그 영광에 취해서 그만 산 아래로 내려오기를 싫어하고 산 위에서 초막 짓고 살고자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내려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무슨 신앙 공동체, 뭐 힌두교가 인도에 사듯이 무슨 공동체를 세우고 요즘 무슨 개신교회들은 공동체 운동을 하는데 공동체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 속으로 파고들어서 그 속에서 소금처럼 녹고 그 속에서 빛이 되고 그 속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교회나 성도가 취해야 될 위상은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안에 있다 보니까 교회는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도 파헤치면 거기에 그들이 응당 꺼내야 되는 인간의 정욕들, 물욕들, 그리고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시기와 질투와 암투들, 아마 그것이 없는 절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심지어 조계종 산하의 사찰의 주지가 되기 위해서는 조계종에 엄청난 돈을 주지 않으면 주지 자리를 받기 어렵다는 그런 말은 공공연하게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주지 자리를 얻으면은 그 뒤에 거기에 공양하러 오는 불자들을 통해서 그들은 그만큼 또 치부하는 것입니다. 불교도 여러분 들여다보면 뭐 노름하고 밑에서 여러분 방탕하게 사는 걸 뿐만 아니라 상층부 이래까지 아마 온통 부패되어 있을 것입니다.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천주교회가 동성애의 흐름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의 보스턴, 미국의 무슨 텍사스부터 해가지고 영국에 있는 도나휴라는 수녀가 매년 가톨릭의 비리를 리포트 해가지고 보고를 하는 것에 의하면 신부들이 얼마나 방탕하게 사는지 수녀들을 찝쩍거리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여러분 그 15살, 6살짜리 복사라고 자기 옆에서 이렇게 초를 들고 따라다니는 그 어린아이들을 남자 어린아이들을 전부 동성애로 성추행해가지고 상당수 아이들이 자결하고 그 아이들이 인생이 그냥 망가지고 심지어 이렇게 평생 정신병에서 떠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보호가 여러분 연속으로 뉴스위크지와 타임지를 도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처하고 있는 어떤 밖으로 드러난 위기가 이게만 아니라 다른 종교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우리 기독교 못지않은 훨씬 더 부정과 비리와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왜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천주교는 완전히 의식이라든지 인의 장막에 쳐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어느 천주교 신부님한테 전화하려고 하면 전화하기 어려울 겁니다. 수녀가 받을 겁니다. 수녀가 받는데 식사 대접하는 수녀, 차 대접하는 수녀, 부엌에 일하는 수녀, 비서 수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수녀가 수녀를 다 여러분 몇 갈래 거쳐가지고 아마 신부에게 전화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절은 어떻게 내막을 납니까? 그 산 깊고 골 깊은 지리산 해인사 가야산 깊은 곳에 거기서 여러분 뭐 저 영축산 통도사 깊은 곳에 그 안에서 무슨 비리와 무슨 탐욕과 무슨 무서운 사건이 벌어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불교나 기독교 천주교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는 현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습을 다 아파트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실존은 세상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자, 우리 오늘 강의의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산의 빛이나 바다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는 세상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세상 안에 있는 오늘날 우리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이런 안타까운 점을 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날 교회 안에서 여러분도 아마 수천 명이 모일 겁니다. 사부 예배를 들으시니까. 여기에서 말씀, 아주 목사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찬양도 하고 천국을 맛봅니다. 제가 여러분 몇 달 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한번 설교를 했는데 보니까 한 부 예배에 7천 명씩 모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젊은이들도 많이 모이고. 그들이 뭐합니까? 그들이 다 예배의 영광에 참여하고 찬양 속에 빠져있더라고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도 3일간 집회를 했었는데 4일간 집회를 했었는데 거기도 주중인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하고 열심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사랑의 교회나 분당 우리 교회나 남포교회의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여가지고 주일날 이런 모임에서 이렇게 주일날 마치 천국 들어가기 전에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땅 위에서 미리 맛보는, 미리 선취하는 아름다움, 구원의 감격, 성도의 교제의 즐거움, 하나님 나라의 지상의 모습을 여기에서 만끽합니다. 향유합니다. 그럼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대형 교회들이나 큰 교회들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여기에서 땅 위에서 선취하고 만끽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안 믿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 주일날이나 이렇게 예배 시간에 모여서 천국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그 성도들은 25%도 안 됩니다. 아마 최근에 통계에 의하면 천만 성도도 아니고요. 정직하게 말하면 85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0%가 모여가지고 막 천국의 영광을 누리면서 이렇게 감격하고 구원의 감사를 노래하는 동안에 우리 땅에 사는 나머지 80%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들은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새벽기도 하고 우리가 특세하는 동안에 그 술집에서 취해가지고 무슨 모텔에서 여러분 방탕하게, 아니면은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도 네,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온갖 음란한 거, 온갖 세속적인 거, 아니면은 무슨 뭐 밤내 무슨 돈 문제로, 밤내 직장 문제로, 밤내 자녀 문제로 고민하든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 동안에 하나님을 안 믿는 80%, 우리의 4배에 이르는 이 세상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욕망의 쾌락에 빠져서 쾌락주의로 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삶의 절망에 빠져가지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살까지 선택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천국을 맛보는 동안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욕망의 날개와 허무의 날개로 허덕이며 살아가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아펜에 빠져가지고 무슨 뭐 프로콜인가 요즘 나오는 거, 아펜에 빠져가지고 프로폴리스인가 그렇게 살아가는 연예인부터 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오늘도 한강 다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뛰어내릴까 고민하는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는 뭘 하는 겁니까? 그럼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늘 좋은 말씀 듣고 그런 대행교회처럼 늘 이렇게 찬양하고 늘 우리 여기서 천국 맛보고 좋은 식사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 나누고 우리가 갖고 있는 고급스러운 기독교 문화를 향유하고 좋은 콘서트도 듣고 여기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는 일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일하는 동안에 우리 바깥에 있는 온 세상 사람들은 구원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영생의 길도 모르고 그렇게 되어가고, 지금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60%에서 70%가 무신론이라고 말합니다. 대학생들도 다 대학가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애들이 오늘도 홍대, 무슨 압구정, 제가 어제 여기 어디 레지던스에 잤는데 거기도 보니까 유흥가를 하더라고요. 뭐 신천역이에요. 먹자골목 중. 다 이런 놀자판이 그래. 그런데 무슨 월요일 저녁에 그래 놀자판입니까? 토요일도 아니고 금요일도 아니고 어젯밤 월요일 저녁인데 제가 12시 10분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막 온통 그냥 먹자판이더라고요. 다음날 직장 출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우리 안에서 그냥 말씀 잘 듣고 잘 양육받고 무슨 제자 훈련 받고 무슨 여기서 뭐 아주 잘 자라고 여기서 우리가 여기 하면서 이렇게 하면 전부입니까? 세상은 지금 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욕망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지금 다 저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파송했고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어두운 곳의 빛이요 어두운 곳에 쓰여지는 소금이라 했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 심지어 제가 이런 부산에 보더라도요 어떤 대형교회 보니까 성도들을 한 주간 내내 교회 잡아두더라고요. 오늘은 군사회, 내일은 성가대, 그 다음에는 주일학 교사, 그 다음에는 무슨 다락방 모임, 그 다음에 무슨 기도의 모임, 그 다음에는 무슨 뭐 신방 구역예배 한 주간 내 잡아둬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소금 밭에 염전에 소금 한 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아니 빛이 이렇게 환하게 밝은 태양빛, 이렇게 밝은 빛에 이리 지금도 밝네, 여기에 여러분이 조그만 여러분의 후라시 하나 비춘다고 그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빛들로 가득 찬 빛이니까 우리는 빛들로 가득 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조금 빛을 바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부 소금들이 있는 곳에 염전인데 거기 내가 조그마한 소금이 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소금은 여기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썩는 곳에 있어야 돼. 빛은 빛이 밝은 이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캄캄한 어둠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빛 때문에 사람들은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빛 때문에 사람들은 죄악의 늪에 발이 빠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빛들 속의 빛, 염전 속의 소금이거든요. 세상에 대한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국의 신학자들, 기독교 지도자들, 훌륭한 목사님들 중에 세상에 영향을 주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안 떠올라요. 아주 유명한 목회자고 굉장히 대행교를 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여러분 기독교 내에서는 이름이 나 있지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그분들 이름도 모를 뿐 아니고요 혹시 이름을 기억한다면 부정적으로 기억합니다. 긍정적으로 기억되는 대행 목회자들은 없어요. 되게 부정적으로 기억해요 그분들은. 무슨 문제가 나오면 공격을 하거든. 그러니까요. 부정적으로 기억하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뭐냐 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제가 있다라고 말했는데도요. 어떤 의미에서 세상 속에 있는 개토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불교의 존재 방식 아닙니다. 애당초. 애당초 세상 가운데 있는데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지금은 사실은 공간적으로만 있는 거지요. 세상으로부터는 거의 개토화 돼가지고 우리끼리 지금 돼 있고요 교회가 이미 눈에 안 보이는 굉장히 우를 쳐져 있고 우리끼리 이미 딱 모여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주는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어느 신학자 어느 목회자가 죽어가는 80% 영혼들에게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청소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여러분 인생의 길은 이겁니다, 이 길로 가십시오,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향을 전혀 주지 못합니다. 그럼 누가 영향을 줍니까? 아, 여러분, 죽은 법정은 영향을 줍니다. 예? 죽은 법정은 영향을 줘요.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도 영향을 줍니다. 죄송합니다만 무슨 이외수 씨라든지 이런 사람 영향을 줘요. 그런 사람들 어마어마한 영향을 줍니다. 근데 오늘 어느 기독교 지도자가 수십만 수백만에게 세상 사람들이 그런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그냥 교회 안에서만 그냥 매몰돼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안타까운 현실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안에 있지만은 세상과 우리는 지금 엄청난 경계가 있고요 우리가 세상으로 가는 다리도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세상으로 가는 다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지금요. 한두 명 그냥 전도하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한두 명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걸로 교회의 사명을 다한 거 아닙니다. 그걸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면은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이거든요. 직장에서의 빛과 소금이고, 정치에서 빛과 소금이고, 경제 영역에서, 교육에서, 학교에서 빛과 소금이고, 공무원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고, 여러분 그렇게 지금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실은 그래도 조금 덜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은 조금 덜 심각한 거고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이 문제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과의 어떤 이 싸움 속에서 거의 공세를 취하지 못할 정도로 수세에 몰려 있습니다. 밖으로는 반기독교적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러분 뭐 인터넷 보시면 알다시피 막 기독교 문제가 나오면 공격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이 성장을 하고 심지어 서울 여기 근교에 있는 기독교 대학 중에 한 대학은 이슬람 학과를 세워가지고 이슬람을 우리나라에서 포교하는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변질하고 있습니다. 뭐 그 대학에 관계하는 분 없습니까? 그 대학이 지금 본래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유명한 장로님이 세운 학교인데 이슬람 포교에 대단한 인재들을 지금 학교가 배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회는 얼마나 성장합니까? 불교계에서 2050년에 한국의 종교 현실에 대해서 통계가 지금 예측이 나왔는데 천주교가 1위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천주교는 우리의 10분의 1, 8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지금 따라왔습니다. 머지않아서 천주교가 역전을 시킬 겁니다. 현재 추세라면. 거기에다가 종자연을 비롯해가지고 이 불교계가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에 많이 스며들어서 또 그냥 불교 표시 안 내면서 우리 기독교를 많이 공격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처해 있는 외부 내환 중에서 이렇게 밖으로 반기독교적 분위기와 외부의 공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안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합동측 총회에서 일어난 사건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 그 합동측 총회를 우리 고신측 총회는 그 비디오 이제 영상으로 안 나와가지고 제가 그걸 가만히 지켜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정치사회에서도 총을 안 꺼집어내는데 총무라는 사람이 그 총회에서 총을 꺼집어냈어요. 목사 장로를 향해서. 물론 그게 가스총이라 하더라도 사람들도 그건 총입니다. 그건 총. 총을 꺼집어냈어요.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무슨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문제로 엄청 시끄러워요. 1차도 가고 2차도 갔다 이런 말까지 들립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갔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만 그렇습니까? 총회 할 때마다 돈을 안 쓰는 교단은 거의 없습니다. 그 총회장이라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돈을 쓰는 교단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요 그건 상관이 없어. 대부분이라 보면 돼. 여러분 지금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이 막 우리를 징계하시려면 그냥 원자폭탄 하나 터뜨려가지고 다 끝장낼 정도로 지금 그대로 심각해요. 평신도들이 모르는 지도자 세계에 가면요. 얼마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경건함과 거룩함으로부터 떠나가지고 그렇게 단순한 명예욕이나 권력욕을 넘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그런 방탕한 삶, 연락의 삶, 쾌락의 삶에 자기의 영혼이 그냥 잠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속에서 교회가 대부분 다 성장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사랑의 교회 같은 데 보니까 한 주일에 평균 등록자 수가 150명이더라고요. 계속 과연 불어나고요. 분당 우리 교회도 보니까 한 주일에 평균 등록 오는 사람이 평균 50명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성장하는 교회는 그렇게 성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은 성장 안 합니다. 제가 어제도 노회에 갔었는데, 제가 대구에 노회에 저는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가보니까 제가 유학을 가기 전에 그 교회에 부교역자로 있었는데 그때 교인이 550명이었어요.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어제 그 교회에서 제가 심호하던 그 교회에서 노회가 열려가지고 그 교회 장로님께 물었어요. 장로님 지금 얼마 모임이 가니까 500명 모입니다. 20년 전보다 50명이 떨어진 거예요. 그냥 성장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오히려 서서히 감사합니다. 교회가 살아있으면요, 살아있으면 자연히 성장을 하든지 증식을 하든지 하는 겁니다. 살아있으면 증식하든지 성장하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가 영적으로 거의 성장을 못할 정도의 동력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생명력이 굉장히 약해진 겁니다. 아예 생명력이 거의 멸절됐다고 할 수 있을 그런 교회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래 한국교회의 특징은 어른들은 100명이면 어린이들은 300명, 심지어 더 많은 교회들도 있었어요. 원래 주일학교 학생들이 막말한 게 교회의 특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3, 40년 전에 한번 돌아봅시다. 주일학생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교회든지 어른들보다 주일학교 많은 교회가, 중고등부가 많은 교회가 드뭅니다.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드물어요. 유럽교회는 그렇거든요. 젊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다음 세대에 가서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가득 채울 젊은 세대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데 대학생들은 갈수록 무신론에 빠져있고, 지방에 있는 아이들이 서울에 오면 부모님이 지방에서 교회 다녀도 여기 와서는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교회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독교 미래도, 우리 한국 기독교 미래도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조금 암담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독교가 바르게 되려면은 교회가 바르면 가정이 살아있어야 돼요. 가정이 살아야 돼요. 저희가 어릴 때도 다 가정에서 훈련받았잖아요. 늘 가정에서 기도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부엌에서 일할 때도 찬양하고, 어머님은 저녁에도 교회 가고 아침에도 교회 가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가정의 일이 살아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가정이 문화에 너무 노출되어 가지고 그냥 뭐 정신없는 프로그램이 우리를 혼란시키니까 컴퓨터와 텔레비전과 다양한 세상 문화에 빠져 가지고 그저 가정이 문화적인 분위기는 되어 갔는데 가정이 영적인 분위기, 기도하는 분위기, 교회 같은 분위기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가정은 작은 교회거든요. 오늘날 기독교 가정은 많이 세속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신앙 양육이 거의 안 이루어지니까 애들이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고 애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부모님의 그 신앙을 물려받지 못하는 것이고 부모님도 그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너무 문화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요, 텔레비전을 거의 안 봤어요. 물론 텔레비전 있긴 있는데 거의 안 보는 정도가 아니라 뭐 일체 안 봅니다. 그 전에 올림픽 할 때 아이들 보라고 제가 한두 번 틀어줬고요. 저희는 전혀 안 봐요. 사실은요. 왜 안 보냐 하면 막 그거 틀어놓으면요, 막 그게 완전 사람이 빠지는 거예요. 그냥 그 이길 수 있는 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문화하고 등지고 살아라는 건 아닌데요, 조금 문화에 대해서 급욕적인 게 필요해요. 아니면은 한 주일에 하루는 문화 급욕이다, 그래 가정에 선포하시라고요. 한 주일에 하루만이라도 끄라고요. 컴퓨터도 끄고 텔레비전도 꺼보라고요. 이렇게 너무 노출되어 있으니까 기도하는 시간 없지요, 성경 읽는 시간 없지요, 가정 가족끼리 모여서 대화하는 시간도 별로 없지. 여러분, 거기에 빠져가지고 가정이 너무 세속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교회의 기도가 너무 약해졌습니다.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세 같은 거 하는 게 중요한데, 이 교회를 열심히 교회가 기도해야 영적으로 살아있고 또 기도로 깨어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의 수가 굉장히 적은 겁니다, 지금. 거기에다가 뭐가 우리를 공격합니까? 이단이 공격해요. 신천지가 공격하고.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같이 유학한 친구 한 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대학에도 있으면서 또 조그마한 교회를 하나 개척했는데, 장로님이 두 분 계시는데, 아니 나중에 들으니까 그 장로님 한 분이 신천지로 넘어가 버렸어요. 장로님 두 분인데 한 분이 신천지로 장로님 넘어갔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들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 제가 지금 몇 가지 예를 든 거예요. 우리 오늘날 기독교가 처해 있는 거는 밖으로는 이단의 공격, 잘못된 종교들의 창궐, 안으로는 지도자의 무기력, 영적인 나약함, 윤리적인 어떤 부패들, 그리고 기독교 가정의 어떤 파괴, 교회의 청소년들과 주일 학생들의 거의 뭐 너무너무 쇠약해짐, 이단의 공격. 여러분, 정말 외우내한입니다. 이러한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위치를 볼 때에 전장과 같아요. 전장,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바르트라는 사람의 친구 되는 동료 되는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가 하는 말이, 바르트는 신자를 산에 오르는 산행인이라고 비유했습니다만은, 그의 친구인 브루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방의 초소병들이다 이랬어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은 적군을 앞에 둔 전방의 초소를 지키는 초소병들이고, 그리고 지도자들은 그 초소 부대의 부대장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전장에 서 있고 영적인 전쟁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적으로 과거에 우리 앞서간 신학자들은 교회를 에클레시아 밀리탄스, 전투하는 교회다. 아니 여러분, 교회사적으로 말고 성경을 보더라도 에베소서는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요, 이게 일종의 뭐 세계관인데, 경제적으로 보는 사람은 와, 경제적으로 잘 사는 좋은 세상이다. 정치적으로 보는 사람은 와, 정치적으로 어떻다. 문화적으로 보는 사람은 문화적으로 어떻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의 시각은 세상을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나단 선지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과 다윗 시절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황금기입니다. 애굽의 시바 여왕이 이스라엘을 숭앙할 정도로, 솔로몬을 숭앙할 정도로, 존경할 정도로, 다윗과 솔로몬 시절의 이스라엘은 그 고대 중동 지역에서 대단한 왕국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볼 때는 그 대단한 왕국의 저변으로는 죄악의 물결이 도도히 흐르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도 이스라엘을 국력으로 보면 대단하지요. 경제적으로 봐도 대단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영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바라보면 돈 많은 사람이 대단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바라보면 대통령이 대단한 거고, 국무총리가 대단한 거고, 국회의원이 대단한 거예요. 지식으로 보면 뭐 세계에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시각은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안 보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시골에, 저는 진짜 시골 사람이에요. 저 지리산, 덕유산 그 사이에 태어났어요. 전 태어난 정도가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시골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에 나와서 이렇게 제가 활약도 해보고, 제가 또 과거에 학교에 뭐 부총장도 하고 총장 대행도 학교 일도 했어요. 젊을 뭐 이미 10년 전에 했는데 젊을 때 더 젊을 때. 제가 해보니까 다들 가면 부산에서도요 부산고등학교 경남고등학교 이런 사람들이 많고요 부산 지역도 그래요 전국적으로 보면 다 경기고등학교 경기여고 출신들 여기 아마 다 경기여고 출신들 대부분일 겁니다 예? 대부분 여러분들 여기 좋은 데 사시니까 다 그런 분들이에요 제가 분당에 독수리 중고등학교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저를 맺히셔가지고 지방에 있지만 저기 하는데 그 독수리 중고등학교도 우리 한국에서 가장 좋은 학교입니다. 그건 제가 이사장으로서 장담할 수 있는 학교 너무 좋은 학교예요 사실. 그렇게 교육 시키는 데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상에서. 중등부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회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교장 선생님하고 교장 선생님 여자분이고 저는 저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저는 이사장이고 교장 선생님은 뭐 교장 여자 교장 선생님 이끌어가는 건데 너무 좋은 학교. 여기 조금 내려가면 분당 여기 얼마 가까워 여기 학교 있어요 여러분요. 최고의 학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학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 학교로 지금 많이 와요. 그래서 요즘 그 학교 여러분요 뭐 제가 이런 말 해드릴지 모르겠는데 김삼환 목사님 그분도 손녀를 거기 보냈고 외손녀가. 유기성 목사님은 그분도 딸 거기에 요번에 졸업했고 요번에 보니까 곽선희 목사님도 보니까 손녀를 또 보냈대요. 또 그 차인표 시네라 그 집 애도 지금 우리 그 중학교 1학년 다니고 있고 그게 뭘 말하냐 하면 제가 뭐 이름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이름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왜 보내냐 하면 그런 분들이 얼마나 이런 그 뭐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런 기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인기인들이 자기 자녀를 잘 키우고 손자녀를 잘 키워서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다 연구한 결과로 대부분 다 지금 우리 학교입니다. 지금요. 거기 여러분 보면 학부모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족 학교를 하는데요. 뭐 저부터도 귀족이 아니고 촌사람인데 뭐 귀족 학교 할 생각도 없어요. 사람들이 그걸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지금 3 입학하면 3대 1 떨어내야 돼요. 지금요. 예? 너무 많이 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뭐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광고도 일치 안 합니다 광고도 일치 안 해요 그냥 막 신문에 떨지도 않아요 독수리 중고등학교 분당에서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많이 여기 가까우니까 좀 많이 보내주시면 너무 진짜 좋은 학교예요 정말 여러분요 청청히 기도실이 다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사들 기도 다 훈련시키고요 그리고 제가 뭘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전인교육만 해가지고 안 된다 우리 사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도 잘해야 된다. 저는 신념이 그거예요. 우리 사회에 잘하기 위해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단순히 여러분 뭐 지정의 전인교육식 인격교육시킨다고 기독교육이 그러는데 그것도 해야지 당연히요. 신앙교육도. 하는데 그래서 늘 꼴맹이를 하면 뭐하면 꼴등을 하면 지도자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탁월하게 공부를 시키자. 그리고 신앙교육도 바로 하고 예술교육도 하고 뭐 훈련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같이 다 잘해요 여러분요 저희는 고등학교 2년만 하고도 검정고시 치가지고 검정고시 치면 전부 합격이에요 그러면은 고등학교 3학년 안 합니다 3학년 뭘 하긴 하는데 2년만 하고 다 수능 치게 해요 2년 했는데도 재작년에는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 10몇명 졸업을 한 데서 서울대 의대 들어갔어요 여러분 서울대 의대 들어가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은 요즘은 더 어려워 옛날보다 그러니까 10몇 명 졸업 안 했고 하는 또 2년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시켜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보면 다니엘 1장을 보면 바벨론에 가서 3년 공부했거든요 자기 언어도 아닙니다 남의 언어 아람어를 가지고 3년 그쪽 공부를 했는데도 느부갓네살 왕이 시험을 치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애굽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지라 그랬어요. 10배나 나은지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단한 세계 제국의 대학에서 공부하더라도 조금 이기는 정도가 아니고요. 비유가 안 될 정도로 10배나 나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데요. 왜 우리가 지겠어요? 우리가 옥스퍼드, 하버드 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신앙으로 애를 바로 키우고 지성훈련을 강화시키면 애들이 탁월하게 되는 거예요 다 대학 가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애들이 많은데 우리 졸업생들은 가면요 학교에서 너무 좋아해요 세상에 학교 입구 들어가면서 쓰레기를 주고 가는 대학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케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요. 6년간 그렇게 식이니까요. 애들이 완전 달라져요. 그리고 핸드폰, MP3, 컴퓨터 게임 못하게 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다 그것 때문에 눈 나빠지고 시간 베리고 시간 날아가고 그 다음에 정신 산만해지고 다 하는데 우리 학교 오면 핸드폰 사용, 컴퓨터 게임, MP3, 음악 못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안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면 또 징계를 받아야 되고 집에서 하지 않는 집에서 못합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한 주일에 한 번씩 와서 훈련 받아야 돼요. 학부모들도 못하게 하거든요. 그럼 어느 자녀가 합니까? 그럼 하는 자녀 없어요. 이거 정말 철저히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훌륭한 아이들로 배출해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저희는 그런 교육 못 받았잖아요. 저는 다 시골에 지리산, 덕유산 그 사이인데 제가 그래 나와보니까 고등학교 시골 출신이라 해도요. 고등학교는 다 뭐 서울에 와서 다니고 무슨 뭐 서울에 대광고니 뭐 서울에 다 그런 분들이더라고 보니까. 서울에 어떤 목회자도 뭐 자기는 부산 촌 출신이라는데 와보니까 고등학교도 여기서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다 도시 사람들이고 저는 고등학교까지 시골성. 그러니까 뭐 도시 이런 거는 보도 못했어요. 완전히 뭐 그것도 군 소재지도 아니네요. 면 소재지. 저는 군 소재지 학교도 없어요. 면 소재지라. 또 면 소재지에서 산 것도 아니네. 거기서도 20리를 또 거의 막 걸어들어가듯이 자갈길.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겠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촌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는 기차를 보려고 해도 대구를 나가야 기차가 보여요. 진주를 가야 기차가. 기차도 없어요, 여러분. 진주도 없네. 마산까지 가야 돼. 기차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시골을 우리 살았어요. 그런데 그 우리 시골 교회에 아이가 또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어. 우리 공부를 잘하는 애들, 하나님 은혜로. 그는 걔는 또 거창고등학교 나왔지. 내하고 달리 나는 시골서 나와. 근데 그는 나와가지고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는데 막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고 했는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당시도 대단했는데 지금 강남에 어디 어디 있을 거예요. 뭐 성형외과인가 정형외과 뭐 하고 있어. 하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딱 이제 그럼 학력에 명예를 얻고 다 그래 하더만은 결혼을 안 믿는 집에 따라고 하더라고. 근데 안 믿는 집에 딸은 또 서울대 나온 자매인데 보니 그거는 자기 그 친정집에 돈이 많은 집인데 병원을 차려주는 그 목적으로 아마 결혼을 한 것 같아 보니까 시골서 뭐 병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병원을 차려주는 목적, 이쪽에는 서울대 의대 의사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도회지는. 그래갖고 이제 뭐 구합이 맞아가지고 딱 결혼을 시켰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야. 그냥 교회를 안 가요. 그때부터 네 그냥 골프만 치러 다니고 이래. 저는 여러분 그러고 나서는요 단 한 번도 연락한 적 없어요. 저하고는 끝입니다. 그거는요. 서울대 의대 가고 뭐 강남에 어디서 하면 뭐 하는데 그게 여러분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 아니 세상의 출세라든지 돈의 관점이나 잘나가는 관점에서는 그게 대단하게 보일지 몰라도 저 의식에는 그건 아무것도 그거는 아무 의식이 없는 저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무슨 그 세상의 재미로 무슨 뭐 의사 아니고 뭐 우의사라도 뭐 풀쩍 뛰어봤자 뭐 하늘에 다 인간들인데 그 무슨 의미가 있어 살아가는 게 여러분요. 쓸모없는 겁니다 여러분요. 뭐 아직까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 장례식 때 언뜻 봤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여러분요.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세상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관점, 뭐 출세의 관점, 정책 이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도 하나님의 관점을 빌려보는 건데 그것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딱 우리의 삶도 보고 생도 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으로는 풍성한데 영적으로는 너무 초라해. 그 영혼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실. 어떤 사람은 세상으로는 풍성하지 못한데 영적으로는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산다고. 정말 아름답고 귀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사회 지금 한번 보십시오. 요즘 기독교인들 지도자들도 어디 가서 강의하면서 우리 한국 너무 잘 산다. 문화적으로 대단하다. 막 경제적으로 대단하다. 그러는데 그게 여러분 뭐가 본질입니까? 그건 본질 아닙니다. 이 민족을 영적으로 봐야 돼. 그게 선지자의 시각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땅을 지금 우리의 형편을 선지자적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지금 가난하고 어두울 정도가 아니라 위기에도 처해 있고요. 심지어 지금 영적으로는 전쟁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장에 서 있는 병사들이고 우리 지도자들은 장수들입니다.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과 영적으로 막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많은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자중질환에 빠져 있으면 자들끼리 싸워요. 교회마다 싸움이 없는 교회가 정말 도움이 돼요, 여러분요. 저는 교회를 담임하는 건 아니거든요. 신학교의 교수니까. 지금 또 교회를 몸보게 돼 있어요. 이중직이라 해가지고. 그러면 저희는 늘 대타로 있는 겁니다. 대타로. 교회가 특별한 일이 있으면 설교하러 요청해요. 근데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안식년 갈 때라든지 출타할 때 설교를 부탁하는데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갑자기 유고될 때 초청하는데 가보면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 시끄러운 교회가 많은데요. 가보면 막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 목회자의 또 부정이 있고요. 아니면 목회자와 장로가 또 장로들이 싸우기도 하고요. 우리가 영적 전장에서 영적인 적들하고 싸우는데도 우리가 지금 정신이 없는데 자중질환에 빠져 있고요. 주적 개념이 희미해졌어요. 저게 누구지를 모릅니다. 자기끼리 치고받게 하는 거예요. 자기끼리. 영적인 적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적을 모르니까 자기들 아군을 적군으로 오인을 해가지고 자살골을 먹듯이 아군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떤 영적 위기가 왜 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폐색이 짓고 열쇠에 빠져 있는데 왜 이런 영적인 열쇠에 빠지고 폐색이 짓고 영적인 위기가 왔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아예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든지 완전 죽은 사람이 있어요. 완전 죽은 교회도 있습니다. 아니면 영적으로 죽진 않았지만은 영적으로 지금 졸고 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그래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아이들이 여러분 졸고 있으면 뭐 횡설수설 하잖아요.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것이나 조는 것이 아니라면 영적으로 너무 피곤한 상태. 너무 피곤해가지고 거의 전의를 상실할 정도로 곤비하고 영적으로 피곤한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143편 7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피곤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지도자들 중에 피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고 있고 졸고 있고 피곤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첫 번째는 영적 소경이 되기 때문에 영적 소경이 되고 영적 감각이 사라지기 때문에 영적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발견이 안 돼요. 지도자들이 그러면 정말 문제지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겁니다. 자기 영적으로 지금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음성이 안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여. 엘리 대제사장이 그런 식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사무엘은 듣는 건데 엘리는 못 듣는 것입니다. 이런 뿐만 아니라 인간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이 됩니다. 내 생각이, 내 아집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오인되는 거예요. 오해되는 거예요. 이런 뿐만 아닙니다. 어떤 일을 보고 사람을 볼 때에 영적인 판단을 전혀 못하니까 영적인 사람을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쓸 때에도요, 진짜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며느리를 볼 때, 아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사위를 보실 때도, 여러분이 신앙의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면, 그 사람들을 대화해보면, 이 친구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정직한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건한 신자인지 아닌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영혼이 맑은 사람을 못 보고, 지위만 보고, 돈만 보고, 사회적인 어떤 위치만 보고, 뭐 집안 배경만 보고 학벌만 보면 결국에는 그 가정이 시끄럽고 결국에는 뭐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막 헤어진다 막 이렇게 서로가 하는 가정이 파탄되는 때는 가정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자기가 자니까 영적인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냥 키 큰 것만 보이고 사울 같은 사람만 보이는 거지 다윗 같은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판단이 흐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안 보이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면 내 앞에 놓여있는 죄악의 구름텅이가 안 보여요. 나에게 유혹의 손길이 오는 것도요. 그게 유혹의 손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뭐 유혹할 때요. 자기 영적인 센스가 감각이 탁 알잖아요. 아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구나. 영적인 센스가 있어가지고 안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 같은 사람이 드릴라에 빠질 때는 영적 센스가 둔해진 거예요 이미요. 그러니까 유혹의 손길을 통해서 유혹의 손길이 올 때에 아 이것이 나를 나락에 떨어뜨리고 나를 실패하게 하고 절망에 빠지고 정말 나를 이렇게 죽게 하는 영적인 함정이라는 것을 못보는 겁니다. 소경이 되니까 자기 앞에 놓인 죄악의 구렁덩이가 함정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안 보이고 죄의 유혹이 안 보입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 놓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욕망이 또 일어나요. 여러분 사람은 보십시오. 본래 하나님께서 욕망이 있는 존재를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후에는 그 욕망의 배후에 죄성이 놓여있다고요. 욕망이 움직이는 그 밑에 죄의 법칙이 구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개 타락한 사람들은 욕망이 발휘될 때는 그 밑에 깔려있는 죄의 법칙에 따라서 욕망이 구사가 되기 때문에 죄적인 욕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죄적인 욕망을 거룩함이, 영성이 누르고 있거든요. 누르고 있는 겁니다. 영성이 누르고 거룩함이 누르고 있는데 죄악의 욕망을 누르는 영적인 파워가 싹 약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망이 부스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약해지면 눈만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못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이런 것만 아니라 내가 내 속에 거기에서 억눌리고 있던 욕망이 부스스 일어나가지고 나로 하여금 욕망이 나 삶을 내 마음을 사로잡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욕망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이 한결같이 따라오는 것은 죄짓는 거잖아요. 욕망으로. 욕망으로 지금 죄짓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 욕망의 사람이 되어서 죄가 구사하는 법칙에 따라서 욕망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망가지고 내 때문에 가정도 깨지고 내가 교회 지도자면 교회도 깨지고 내가 지도자면 내가 지도자로 있는 그 공동체도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관심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육신의 어떤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에 관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욕망의 후유증은 크고 강해요. 여러분이 욕망으로 한번 자신의 삶을 불태워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후유증이 오겠어요. 가정에 그냥 재앙이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요. 욕망의 함정에 빠지고 욕망이 휘두르는 법칙에 내가 그냥 놀이개가 되어가지고 그 내가 내 삶을 그렇게 욕망으로 불태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영적인 자산들은 다 달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낮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낮에는 눈을 떠야 돼요. 낮에는 일을 하는 것이고 일어나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낮의 백성, 빛의 자녀들이 어둠의 백성, 밤의 자식들처럼 오수를 낮잠을 즐기고 있을 때에, 영적으로 자고 있을 때에 뭐가 생깁니까? 자, 에밀 브룬이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전방에 지금 초소병들인데 우리가 자고 있으면은 북한군 병사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듯이 우리가 자고 있으면은 적군들이 지금 딱 우리를 보고 있는 적군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적군들은 잠복하고 있고 매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우리를 노리는 죄는 우리 주변에 잠복하고 노리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도해지는 죄가 잠복하고 있는 거대한 아지트입니다. 다 우리를 노리는 죄의 잠복이, 죄는 또 변신도 잘하고요. 죄는 변신술에 능해요. 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예? 천사처럼 보여. 천사처럼 보이면서 또 숨어 있거든요. 잠복해 있거든요. 도시의 밤거리는 온통 죄가 잠복해 있고 숨어 있는 죄의 완전히 거대한 잠복처잖아요. 은신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고 있으면 뭐 어떻게 합니까? 적군이, 죄가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돌격 앞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전방의 경계는 무너지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이 진영은 전부 다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초토화될 뿐 아니라 결국 사탄의 머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쓰나미가 확 쓸어가지고 성도는 사탄의 놀이개가 되고 교회는 사탄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정말 이 영적인 공격 전쟁 앞에서 우리는 완전히 패전할 수밖에 없어요.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졸든지 자면 적군만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찾아와요. 그럼 하나님이 뭐하러 찾아오실까? 하나님이 상 주시려고 찾아오는 거 아닙니다. 복 주시려고 찾아온 거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너무 깨어라 해도 깨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정말 이렇게 무너져 있는 이런 주의 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끝내기 위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 준비해야 되는 열 처녀 비유를 알지 않습니까? 다섯 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다섯 명은 기름을 준비 안 했습니다. 그럼 기름 준비 안 한 이 신부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한밤중에 신랑이 왔다, 이 말이 제일 두려웠거든요. 그게 제일, 신랑이 제일 두려운 겁니다. 제일 반가워야 될 신랑이 제일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의 현장에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자고 졸고 있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을 때에 무서운 것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장내로 찾아오는 게 제일 무서워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끝장내십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돌아가 보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소원을 안 들어주었습니다. 너는, 네 손은 피 묻은 손이다 이거지. 아무 잘못도 없는 장군, 우리야 장군을 죽이고 바세바를 취하니까 피 묻은 손으로 거룩한 전을 못 짓는다.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은 그 열정과 소원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었습니까? 그의 아들이 지은 거예요. 그것도 바세바와의 사이에 놓은 첫 아들은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습니다. 죄악의 아들로 데려갔고 그 뒤에 정말 침상이 떠내려가고 요가 썩을 정도로 회개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린 후에 낳은 아들이, 눈물의 아들이 솔로몬이었고요. 따라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 다윗은 성전 건축에 소원을 푸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성전 건축을 아름답게 했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한 것이 금 위에 이렇게 금을 쌓아서 한 것입니다. 그 헌당식 때였습니다. 그렇게 예배당을 성전을 지어놓고 헌당식을 하는데 제사장이 여기서 제사를 지내는데 능히 제사장이 제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지성소에서 구름이 몰려 나와서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 구름이 뭘 뜻합니까? 여러분 변화산상에 보면 홀연히 빛난 구름이 예수님이 계실 때 빛난 구름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올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고 백성 놔두고 너는 산으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산에 올라와서 올라가니까 시내산을 빽빽하게 휘감은 구름이 있었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 말씀 안 했어요. 모세는 구름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시내산을 휘두른 빽빽한 구름 그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호와의 영광은 제가 오후 시간에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제시대 우리 성도님들은 찬송가 나오지만은 구름만 보면 주님 오시는가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임재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종종 구름을 동원하신 거거든요. 구약성경부터.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을 헌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고 성전에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셨는지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전이 가득 찼어요. 구름으로. 그 제사장이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을 보면 제사장이 능히 제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찬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솔로몬이 흐려지고요. 이방신을 댕기고 또 그 후에 그의 후손들이 그렇게 하니까 에스겔의 환상이 이런 게 나옵니다.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납니다.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동문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동문 위에 있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이란 말은 평화의 도시인데 여호와의 평강이 그 예루살렘에 있은 겁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에만 예루살렘에도 머물지 않아요. 에스겔이 또 환상을 보니까 그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도성을 떠나가지고 예루살렘 동쪽의 감람산으로 날아가 버려요. 선지자의 환상이 거기 보이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됐습니까? 성전이 하나님이 떠났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 하나님의 성, 평화의 성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임재하지 않고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방인의 말 발굽이 그냥 밟혀가지고 돌 위에 돌이 하나 안 남고요. 나중에는 로마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압니까?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지성소에 로마 황제의 동상을 세워서 여기에서 성소에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경배하도록 하려는 그런 무서운 업무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의 구례를 정도가 아니라 우상의 전당이 되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 영안이 흐려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지버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자고 졸고 있으면은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가정도 그냥 자녀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자리 떠나가지고 그 욕망의 노예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조고 졸고 자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우리 믿음의 가정의 가장들, 어머님들, 할머님들 이러들 향해서 너희가 깨어라 이래. 깨어라. 여러분 제가 신약성경에서 볼 때에 정말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깨어라는 겁니다. 깨어라. 왜 깨어라 하는 겁니까? 자고 있으니까 졸고 있으니까 깨어라는 거죠. 2000년 전에 제자들만 자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고 있고 졸고 있으니까 깨어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41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때가 됐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 말은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말이에요. 마가복음 13장 35절 주인이 먼 길을 가면서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하시는 말씀이 주인이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의 누가복음 21장 말씀 종말이 가까우니까 항상 깨어라 기도하며 깨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제 아들에게 주시는 깨어라는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주님의 제 아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돼. 깨어나야 지도자도 깨어나고 우리 권사님도 깨어나야 교회도 깨어나고 가정도 영적으로 살아나고 우리 한국교회도 다시금 부흥하고 우리가 다시금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돼. 다른 사람은 자더라도 데살로니가 5장 6절 다른 사람처럼 너희는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지라. 깨어나야 되는 것이네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깨어날 수 있을까? 제가 이 점을 이야기하고 오늘 강의 일부 강의를 마무리할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깨어나고자 하는 의식을 지녀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좀 깨어나겠다. 내가 영적으로 좀 정신을 차리자. 내가 영적으로 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자. 이렇게 여러분 그런 마음을 지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내 삶에 뭐 어려움도 없어. 나는 괜찮아. 나는 뭐 습관적으로 교회도 잘 다녀. 교회 직분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는 우리 교포들을 제가 보스턴에도 하버드에 제가 1년 있었는데 가보니까 다 잘 사시더라고요. 제가 구인 내부 가보니까요. 그 보스턴 지역에 우리 교포들 너무 잘 살아요. 매주일 뭐 100만 원씩 11조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뭐 의료리한 호수가 위에 거대한 성과 같은 데 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그 사시는 분들 중에 이 교회 나오는 신앙이 있는 분들 정말 잘 사는 분들 동부 쪽에 가니까 많을 텐데 그분들이 구행 예배를 제가 인도하고 같이 가면 늘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문제가 없는 게 우리에게 문제다 이래요. 문제가 없는 게. 문제가 없어요. 자기도 공부 잘하고 자기도 뭐 직장 생활 잘하고 삶은 잘 살고 돈은 많고 미국 사회는 또 뭐 더 우리보다 발달된 사회고 문제 없는 게 문제다 이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겁니다.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은 문제가 없게 보여요. 아까 얘기했지만 영적인 시각을 지닌 나단 선지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거지 나단 선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윗 잘되고 솔로몬 잘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 우린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을 지니면서 아, 내가 문제가 있구나 깨어나야 되겠구나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서 사대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지녔지?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지녔지? 그러나 너는 실은 죽은 자다. 예수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대교회를 향해서 네 죽었다 이거지. 네가 뭐가 살아있느냐? 살았다는 이름을 지니고 있지만 너는 죽은 자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내가 깨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 내적 의식, 내적 요청 이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특별히 가정의 영적인 우리는 지도자들이잖아요. 할머니님들, 어머님들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예요. 우리가 깨어나야 되고 우리 권사님들이 또 깨어나야 교회도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나야 되는 의식을 지녀야 된다. 두 번째로는 깨어날 수 있는 환경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죄짓지 않고 영적으로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도 죄 짓는 친구 늘 만나면 죄를 계속 짓게 돼요. 그 영적으로 내가 환경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헤엄치다가 물에 한 빠진 적이 있는데요. 아이고 이제는 내가 정말 조심해야 하면서도 그 물에 자꾸 가면 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 있다는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그런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요, 어떻게든 영적으로 깨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자기를 채찍질해야 돼요. 기도를 내가 하루에 한 시간 해야 되겠다. 기도를 하루에 두 번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말씀을 하루에 열 장을 읽겠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깨어나는 교회들은 계속 이렇게 모임이 있어요. 막 부흥회, 새벽기도, 무슨 특새, 무슨 집회, 수련 계속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뭐 밖에 나가서 세상에 빛이 되라고 했지만은, 그럼 여러분 교회는 또 틈틈이 시간을 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성도들이 깨어나도록, 영적으로 깨어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뭐 이런 시간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는지 영적으로 깨어나는 시간, 그런 걸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서도 조금 이렇게 문화적인 금욕들을 좀 필요해요.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적으로 깨어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하고 깨는 것은 같은 겁니다. 항상 기도하면 우리 본문도 깨어 있으라 이거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 아들에게 기도하라 했는데 자고 있으니까 깨어 기도해라. 영적으로 깨는 것이 쉽게 말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영은 깨어있는 영이에요. 그래서 기도생활이 많아지죠. 기도생활이. 가정마다 우리 독수리 학교도 이야기했죠. 청마다 기도실을 만들었어요. 아이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애들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청마다 계단 올라가는데 계단 모퉁이에 조금 공간이 있고 기도실 만드는데 가면 의자 하나 있고 기도 제목 있고 애들 수시로 들어갑니다. 제가 있는 우리 고신대학교도 기도실을 만들어놔서 애들 들어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밤늦게까지 막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에서 어머님이 기도로 깨어있으면 그 가정은 깨어있는 겁니다. 어떻게 마이가 노리겠어요, 그 가정을. 교회도 여러분요,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교회에 마룻바닥에 주무셨거든요. 교회에 기도실 마룻바닥에 있는데 그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면서 주무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루터 중앙교회라고 서울역 앞에 있는 거기에 또 집회를 3일 해서 루터교회 제가 처음 갔었는데 한국 루터교회 그 모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나를 안내해 준 데 보니까요 따뜻하게 밑에 여러분 온돌이 올라오게 해가지고 기도실을 만들어놨더라고. 그 루터교회도 거기서 기도하게 한다 하더라고요. 이런 공간이 있는 게 아니고 권사님들 한 20명 30명 들어가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주무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본래 한국교회가 사는 것은 밤을 새우면서 교회 안에 주무시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게 살아나는 거거든요. 지금 그게 사라지잖아요. 그게 지금 한 세대가 내려가면서 확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기도로 깨어나야 교회도 깨는 거고 가정도 깨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다 기도해야 돼요. 응? 저도 저희 어머님 뭐 시골에 초등학교도 안 나온 어머님이세요. 초등학교도. 저희 아버지도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완전 시골 분들이신데 하루에 교회를 두 번씩 가요. 새벽기도, 저녁기도.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또 가정예배 드려요. 또 저녁 가정예배 드려요. 또 부엌에 가서는 찬송하면서 밥 짓고 또 그것도 기도니까 늘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어릴 때 우리가 그 소리 듣고 자란 거지. 그러니까 가정에 정말 못 배운 뭐 촌 가정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자손들을 통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 제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영적으로 깨는 게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인생의 종말을 생각해야 돼요. 과거의 중세 비잔틴 교회, 동방의 비잔틴 교회는 우리 한국에서는 잘 안 알리는데 그 교회는 늘 멜레테이 다나투, 이런 그리스 말인데 뜻은 이렇습니다. 죽음에 대한 묵상이라는 것을 도입했어요. 늘 내가 죽을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 내가 죽는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죽을 때를 생각했겠습니까? 비잔틴 교회가. 그래야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니까. 언젠가 당신 생명이 끝나는 거다 이거지. 이렇게 세상을 즐기면서 뭐 유의하고 엔조이하면서 이렇게 세상이 계속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계속되는 게 아니다 이거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영원한 파라다이스로 가는 거 아닙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파라다이스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라는 열차를 타고 종착역으로 가는 거예요. 종착역으로 가면 다 그 시간의 열차에서 역사의 기차에서 다 하차해야 돼. 내려야 돼요. 안 내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내려야지. 세월이라는 것은 저 혼자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데리고 우리와 함께 가는데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종착역으로 간다 이거지. 저 여러분이 종착역으로 가면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 내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생 끝나는 거잖아요. 끝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다 서야 돼.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영원히 살 것처럼 욕망의 불나방으로 영원한 하나님 세상을 삼아지도 않고 영적으로 깨지 못하고 그 욕망에 그냥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렇게만 욕망의 분합이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돼. 우리 연세 되신 할머님들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안 부르십니까? 아직 부르실 때는 안 되는데 대고 보니까요. 왜 안 부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걸 잊어서 안 부르는 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져갈 열매를 좀 더 맺기 위해서 하나님 두신 거예요. 맺어야 돼요. 그럼 내가 열매를 안 맺으면 하나님이 계속 나를 삶을 연장시켜 줄 것인가? 그거 아닙니다. 언젠가는 끝냅니다. 근데 그때까지 못 맺으면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맺어야 돼요. 뭔가 해야 돼요. 독일에 여러분은 피쉬 합창단이 있는데 슈투트가르트예요. 슈투트가르트에 피쉬 합창단이 있는데 세계 합창제 대회 할 때 그 단원이 몇 명인지 압니까? 단원이 2,000명이야. 2,000명. 근데 전부 다 노인들이에요. 그 피쉬라는 분 정말 대단한 분인데요.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전부 유럽의 노인들이 독일의 노인들이 고독하게 혼자서 그냥 집에서 화초나 가꾸면서 살살 마시려는 했다가 무료하게 살아가거든요. 고독하지요, 무료하지요, 외롭지요, 몸도 아프지요. 다 독일 노인들, 유럽 노인들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전부 노인들을 마을의 광장으로 다 오시라 그랬어. 음악하는 분이. 그래서 우리 노래하자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합창단이 생긴 거예요. 그게 2,000명씩 모인다니 2,500명씩 때로는 피쉬 합창단. 그 노인들 찬양을 보면요 뭐 너무 많으니까 웅웅하는 것 같은데도 그렇게 열심히 찬양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고 자기 인생도 회복하고 그 신앙도 거의 드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 인생이 새로 회복되더라고요. 회복이 연세 많으시다고 할 일 없는 거 아닙니다. 할 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죽음에 대한 묵상, 갈비는 영생에 대한 묵상을 하라 그런데 뭐 같은 뜻인데 늘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잘 보십시오.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은 분명한 세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한 달란트에 다섯 명 주신 겁니다. 안 준 사람 없습니다. 안 받은 사람 없습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남겨야 됩니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저것도 남겨야 돼요. 그거 가지고 활용해서 남겨야 돼요. 세 번째로는 주신 분은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해서 엄격하게 셈하신다. 그 세 가지 원칙입니다. 그러면은 땅에 우리가 올 때에 공수래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왔지요.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받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 누님 친구가 여기 계시다 오늘 오신지 권사님이 이렇게 계시다 내가 오신지 모르겠어요. 전 누님 금년에 7순인데 다 시골에 어릴 때 자랐는데 근데 그 시골에서 자랐는데 뭐 모르다가 예순이 넘어서 서예하시다가 수채화하시다가 동양화하시다가 수채화하시다가 유화해가지고 지난 주간에 부산 백스코에서 화가로서 유화 전시했어요. 한국 수채가 상도 받고 유화 전시에 7순이 됐는데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거야. 예순 넘어서 그림 그리기 시작했어요. 예를 제가 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자식 키운다고 가정생활 한다고 감추신 잘란트를 좀 그 있습니다. 뭐든지 꼭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 뭐 신앙 지도해야 되고 뭐든지 교회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가능해요. 하나님 앞에 제 말을 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에 빈손으로는 거 아니다 이거지. 그리고 갈 때는 빈손으로 갑니까? 빈손으로 안 갑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광주리에 열매를 담아서 가져가야 돼요. 그럼 어떤 열매를 가져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욕망으로 쌓은 금자탑은 못 가져가십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의 아파트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고 고급 승용차 갖고 있을 건데 그건 하나님 나라에는 못 가져갑니다. 땅 위에서 좀 편리하지요. 땅 위에서는 좋은 아파트, 좋은 자동차 편리하고 좋은데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는 못 들어가는 고철이요 세멘트입니다. 그건 못 가져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뭘 가져갈 수 있느냐? 그거는 못 가져가지만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은 가져간다 이거지. 가장 작은 자에게 가장 작은 베품과 섬김이라도 너를 위해서 쌓은 욕망의 금자탑 못 가져가지만은 네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한 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돼요. 제가 말씀에 결론을 내립니다. 플랑드르의 화가, 플랑드르라는 것은 네덜란드와 벨기에 그 사이에 있는 지역에 그 플랑드르의 유명한 화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페타 브뤼겔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작품 중에 죽음의 성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런 큰 실내에 이 조명이 밝은 앞에는 돈 주머니를 풀어가지고 돈을 세는 유대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모자를 쓴 사람은 유대인이거든요. 중정물을 쓴 사람은 유럽에서. 중정물을 쓴 유대인이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상술이 좋으니까 돈을 세고 있어요. 열심으로. 돈의 인생입니다. 요 가운데는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테이블에서 술을 먹으면서 음주에 빠져 있어요. 술의 인생입니다. 요 가에는 사랑하는 남녀가 만돌린을 캐면서 머리를 서로 기대가지고 사랑을 속삭입니다. 자,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연락이 질펀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술과 돈과 사랑이 펼쳐져 있습니다. 인생이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이 돈으로 영원히 살 것 같고 이 술 먹으면 뭐 그렇게 젊은 인생이 즐거울 것 같고 이 사랑이 영원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어두운데 뭐가 오고 있는지 압니까? 수많은 해골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 해골 한가운데로 해골의 대장이 말을 타고 오고 있고 그 뒤에는 긴 관을 가지고 옵니다. 이미 거기에 몇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 해골이 지금 이 사람들 거의 가까이 와 있습니다. 곧 삐쩍 마른 손으로 뻗어가지고 이들을 집어서 관에 집어넣을 판인데도 죽음이 그렇게 가까운지도 모르고 돈, 술, 사랑에 빠져있다고요. 여러분 브뤼겔의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인생이 영원한 거 아니다 이거지. 다 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 영적으로 방탕하게 욕망으로 살고 영적으로 잠들어가지고 이렇게 산다면은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이 시대에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정말 욕망과 죄로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도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권사라는 이름만 지니고 뭐 좋은 교회라는 이름만 지니고 장로지 권사지 이름만 지니고 그거하고 되는 거 아닙니다. 네가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면서 기도함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깨어있고자 하는 의식을 지니고 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의식을 갖고 깨어있는 여러분들, 깨어있는 여러분의 가정, 깨어있는 여러분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가 지혜 있는 영적인 자고 있고 졸고 있는 현실을 지적해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우리 온 권사님들 이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 되어서 어려운 우리 조국을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 되게 하옵시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님 할머님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